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4절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다 그 된 일을 보고 모두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난주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매일매 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찢어지는 성소 휘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이제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 장벽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경유해서 중국과 몽골 선교를 다녀올 때 한국공항 대합실에서 저희는 흥미로운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중국 몽골 선교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손발을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좀 맞춰보기를 원해서 공항 한쪽 구석에서 할까 뭐 어디에서 할까 이렇게 찾다가 기도실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장소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미흡한 선교 훈련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 장소가 아니라 주로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은 거의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중동계통의 사람들, 무슬림들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남이 있건 없건 의식하지 않고 바닥에 천 깔고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참 크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 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 보통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하는 사람들. 그 IS에서 자기들이 소행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어떤 종교이기에, 또 저들이 믿는 알라신은 어떤 신이기에 신도들에게 자살 테러를 가능하게 하는지 참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무슬림 자살 테러범들은 하나같이 알라 아크바, 알라신의 이름으로 살인 테러에 앞장섰습니다. 저들이 믿는 알라신은 분노와 원한이 충만한 느낌입니다. 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가르치면서 복수심을 불태우게 합니다. 모든 신도들을 하루에도 다섯 번 언제 어디서나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게 하고 폭탄 테러, 자살 테러를 알라신을 위한 거룩한 순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광신자들이, 아마 광신자들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저 무슬림 일반적인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약 13억이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우리 신약이 아니라 구약,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어쩐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알라신을 여러모로 닮아 있기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범죄를 견디지 못하고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은 인간을 다 인류를 멸하셨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는 여자들, 어린이들까지도 가차없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족 식구들일지라도 무조건 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알라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래핑이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나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무하메드 같은 그런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모세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인 대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직접 자신들의 필요를 요청할 수, 아뢰 수도 없었습니다. 대화 단절. 우리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의 장벽이 너무 두터워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다울 수 없는 어딘가에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게 바로 그 장벽이 오늘 본문의 성소휘장입니다. 그 성소휘장을 넘어서 나아갈 수 없어요. 성소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인간이 머무는 장소인 성소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었고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아무도 이 장벽 너머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수 없었고, 인간 대표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몸에 짐승의 피를 뒤집어쓰고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어미한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몸에 방울을 달고요, 그긴 밧줄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밧줄을 끌면서, 밧줄 한쪽은 성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 안에서 불경한 일을 행하다가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소리도 없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 몸에 붙은 방울에서, 몸을 움직일 때 방울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이게 벌써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사람들은 제사장 몸에 묶은 그 밧줄을 밖에서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지성소 안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늘 일반 성도님들이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꼭 갚으시는 하나님. 화는 잘 내시고, 화참잘 분노, 날마다 분노하시고, 율법적이고 싸움을 잘 하시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 하시는, 가까이 하시기엔 너무 어려운 하나님. 그저 하나님과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살살 튀어다녔어요. 왜냐하면 자칫 맞다뜨렸다가는 자꾸 매 맞으니까, 자꾸 혼나니까 막 도망다녔어요. 자칫 가까이 대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억측이 분분해.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말 만들기도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횡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막 증폭되고요, 사람들은 방황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억울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군가 너무나 오해해 나가는 게, 점점점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오해가 더싹 트면은 더 이상 우리는 멀어져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게 돼. 그런 순간에 200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알라, 그바, 여호와 말참 많은데,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과연 구약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구약 성경은 하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잖아요. 희미하게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정확할지는 알 수 있어요. 희미한 형체였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특별히 데피니션은 아닙니다. 아,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드러난 그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그냥 사랑이셨던 겁니다. 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 같고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왼뺨 치면 오른뺨도 내주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원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 구약은 그러니까 희미했던 거예요. 그게 그 초점이 아주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나쁜 사람이 잘 보지 못해가지고 막 사물이 잘 분별 안 되는 것처럼. 아, 그런데 신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셨어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늘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다가 아니 못하면 막 화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섬기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정말 너희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하신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났고, 만난 모든 분들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선하심을 따라서, 인자하심을 따라서, 소경 바디메가 아무 공로 없었던 소경 바디메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떴습니다. 예. 아무 공로 없던 가나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아무 공로 없었던 배고픈 5천명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강줄이 남겼고, 아무 공로 없었던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병고침 받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자유함을 얻었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께로 그냥 마음대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하나님, 그 선하신 아버지를 알았는데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도망다니고 그랬을, 뭐 몰랐으니까, 오해가 많았으니까, 알라 아크바인 줄 알았으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한때. 그래서 맨날 화내고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도망다녔던 거죠. 근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왜 도망다닙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딱 가로막고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소휘장.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죄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과 선하신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은 이 성소 휘장을 없애할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잠결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상가족이 되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시대가 과거, 이게 율법 시대였던 거예요. 구약 시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 우리는 이상가족. 근데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면서 우리를 가로막은 장벽이 단번에 허물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단번에 한가운데 찢어져 버리고 이제 누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품에 안기어 영원토록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소 휘장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시니나 혹은 여호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마시라고 기도하실 때 너무 감이 멀잖아요. 왜 아버지라는 명칭을 두고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장님 같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아, 김 사장님 오늘 제 소원 좀 들어주시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알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과거에 한때 뭐 그래서도 헷갈렸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희미했었으니까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됐었으니까 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천능하신 하나님은 무서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알라 아크바 여호와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노래하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었거든요. 그게 법궤예요. 쉬운 자라고 해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막바로 중단 없이 거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찢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천주교의 고난주간과 그리스도의 우리의 고난주간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천주교의 고난주간은 그냥 울려고 모이는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의 의미가 다릅니다. 뭐 Passion of Christ 너무 그거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물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가 이게 포인트가 달라요. 초점이 다릅니다. 천주교와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고난 주간에 슬퍼하시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슬픔은 퓨어 슬픔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 슬픔이 있잖아요. 뭐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뭐 아파서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런 종류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막바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 돼야 되겠냐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감사.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며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회, 그 기회가 고난주간에 이 기회인 겁니다.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성소 휘장을 거침없이 젖히고 지성소로 막바로 달려가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무슨 공로가 뭐 행위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수확한 죄인이지만 아직도 나는 모자란 사람이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무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소박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 강하게 하시고 나의 우둔함을 채워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없는 것을 채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성소휘장을 찢어 나를 만나주시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난함을 부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능히 넘치도록 그분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제 딸 이산가족이 딸을 찾았는데 뭐 잘잘못을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고 껴안아주셔서 살찐 송아지 잡았던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성소휘장을 쫙 가르시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아침인 겁니다. 성소휘장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신 예수 보혈의 그 공로의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마음만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아들의 권세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확한 죄로 인해서 은감생신 주님 앞에 감히 이르지 못하고 이룰 수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대신 피 뿌려 죄를 속량케 해주시고 성소 휘장을 찢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마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보혈로 이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음의 기도로 사용하여 풍성한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